2016년 4월 24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에게 임한 때에 대해 깨닫게 되고 또한 올바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풍성하게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시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봄입니다. 그죠? 저희가 있는 지금 계절이 봄인데 춘삼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피는 3월 이제 그런 건데 봄이 되면은 특히 한국 같은 데서는 꽃 구경하러 많이들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꽃 피는 이제 꽃 구경이 벚꽃 구경입니다. 뭐 벚꽃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벚꽃 엔딩 이런 이제 곡이 4년 전에 나왔습니다. 버스커 버스커라고 하는 어떤 그 팀에서 냈던 앨범인데 그 불렀던 그 형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일약 스타가 됐죠.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곡을 통해 가지고 막 너무 알려져 가지고 막 노래가 막 1위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매해 봄이 돌아오면은 그 음악이 다시금 이제 막 차트에 1위를 막 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붙었냐면은 벚꽃 연금 이런 말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시기가 되면은 따박따박 돈이 이제 저장료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벚꽃 연금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이 형제는 이 뮤지션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수입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년간 이 노래 하나 가지고 벌어들인 그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46억 원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이런 좀 절기에 맞는 음악 하나 대박 치면은 예, 여러분 아셨습니까? 해피 버스데이 노래도 저작권이 있대요. 지금 물론 좀 디스퓨시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막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벚꽃이니까 뭐 가을에 낙엽으로 노래를 하나 지어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전도사님도 뭐 하나 좀 그런 거 한번 지으셔가지고 예, 교회 하나 세우죠. 근데 최근에 봄을 주제로 한 노래가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1위를 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봄이 좋냐 이런 곡입니다. 10cm라고 하는 그런 그 듀오가 듀엣이 부른 그 곡인데요. 가사를 봤더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붙어 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좀 느껴지십니까? 예. 솔로가 커플을 보고 배 아파가지고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봄이 되면 이제 연인들끼리 막 꽃 구경 가고 봄이 왔다고 막 나들이 가고 이러니까 솔로들은 이제 배가 아픈 거죠. 화가 이제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후렴해 보니까 더 재미가 있어요. 뭐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노래하냐면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이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이게 가사예요. 근데 이게 또 대박을 쳐가지고 막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할 게 없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블루오션이 있는 거죠. 어떤 블루오션입니까?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솔로들 예, 그들을 겨냥한 이 노래로 인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이제 매년 봄이 되면은 히트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들었습니다만은 이 시즌을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때라고 하는 것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뭐 화평할 때가 있고 또 돈을 뭐 벌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때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깨닫고 그때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때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막 마음 가운데는 비참함과 씁쓸함만이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지난 주일에 함께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에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지금 내가 있는 이 시즌이,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뭐 몇몇 은사 있는 분들의 전유물이거나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목사님들이나 뭐 신앙 좋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죠. 이거는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How to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시간에 대한 것이고 친밀함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누굽니까? 문지기라고 되어 있지만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가 스크린도 있고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자꾸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신학교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중동에 여행 갔다가 실제로 이제 그 목자들을 봤대요. 양을 치는.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같이 모여서 목자들도 물을 마시고 양들에게도 물을 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두 무리의 양떼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섞여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면서 오, 저거 보니까 이름표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할까 걱정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 이제 목자들은 뭐 개의치 않고 물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면서 막 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 마시고 각각 제 길로 가면서 막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지고 자기 양들은 다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팅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그림이 훨씬 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본 영상처럼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 방문객들의 음성은 몰랐을까요?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들은 목자와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 동안 목자 그 양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또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관계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신령한 계시가 임하고 환상이 보이고 그런 일들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때문에 마음에 절망을 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함께 조인하십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몰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또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생소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빵을 떼고 잔을 나누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셨죠. 그때 이제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래 맞아 맞아, 우리가 걸어오면서 길에서 그분하고 이야기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음성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아는 방법입니다.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방법은 내가 익숙치 않은 방법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는 거죠. 왜?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늘 대화할 때, 예수님과 관계할 때 내가 그 주님을 분별했던, 그 음성을 들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저게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아,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물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아리까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이 아는 목자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나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왕이 될 때 해도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왜 굳이 광야에 나가서 그걸 떠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시면요, 새로운 시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A new season has begun.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시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즌의 특징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시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장 1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로 이 시즌은요, 우리에게 임하는 이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드는,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고 붙잡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희망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은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희망하고 희망했는데 결국에는 오지 않구나, 이게 끝이구나, 이게 바닥이구나,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죠. 올라가는 방향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자리,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 신뢰를 두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지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일들 통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오셨으리라 믿고요, 또한 더욱더 그렇게 깨닫게 되는 시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시즌에는 주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새로운 시즌의 특징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낙심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0분의 1밖에 안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적게 남게 된다 할지라도 나무가 배임을 받고 그루터기만 남는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남아있는 거룩한 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고 이어가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엘리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때만 하나님께서 7천명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So too,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 몇 주 전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또 우리의 그 고백들, 간증들로 인해서 대적을 이기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아무리 이 땅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뭐 기후, 전쟁, 뭐 테러, 아무리 그런 것들이 암울하게 돌아가고 또 목사로서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썩은 것 같고 또 기독교가 디클라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보지 못하고 지금 다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가십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은요, 뭔가 다른 종자들입니다. 뭔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뭐 포지션이나 타이틀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봐줘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 얻으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것으로 만족함을 삼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슴 벅차하는 사람들, 그게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주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결코 복음을, 십자가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들, 이 땅에서 유명한 자들보다 천국에서 유명한 자들, 그리고 지옥에서 유명한 자들, 지옥에서 벌벌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기로 작정한 이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무엇이 풍족하든지 부족하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힘 주시는 자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족의 마음,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된 자들, 그리고 결코 십자가의 대적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또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자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택하시진 않습니다. 근데 이 시즌은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심판 그러면 무섭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굽어진 것들,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억압받는 것들, 모든 불공평한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요 너무나 기쁜 일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됩니다. 어느 그룹에 내가 서 있을 것인가, 가면 갈수록 그 중간의 경계가 뚜렷해집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뒷짐만 지고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말씀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전혀 다른 날이 될 거라는 거죠. 오히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또 한번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들은 저기 올리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늘 틸나묵을 지나다니시는 김영애 집사님 혹시 뛰는 송아지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제가 예전에 송아지가 뛰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모습일 거라는 거죠. 팔짝팔짝 뛰는 저 무거운 소가. 네. 풀만 먹어도 살이 찌는 저 소들이 팔짝팔짝 뛰는 저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대에 등장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원작자가, 감독이 무대에 오르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살아날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어떤 환자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은 그 순간 그 모든 확률은 그 순간 다 바뀌게 되는 거죠. 확률이 바뀌는 겁니다. 10%가 아니라 30%, 60%, 90%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마침내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때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새로운 시즌의 특징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때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만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무엇 안에서 강하라고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세대, 은혜로 자기 자신을 두르는 세대, 그것이 지금 우리의 세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새로운 시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베냐민 세대, 영어로는 벤자민 제너레이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냐민 세대는 좀 다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니겠습니까? 막내인데요, 창세기 35장 18절 보시면은 그가 죽게 돼요. 여기서 그는 그 엄마인 라헬을 뜻합니다.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을 참 사랑했었죠. 근데 이제 아들은 딱 두 명밖에 못 낳습니다. 한 명이 요셉이고 또 마지막이 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죽게 된 거죠.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그렇게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바꾸죠? 베냐민, 벤자민으로 바꿉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지어지게 된 그 배경들을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이름들을 한결같이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다 엄마들이 지었습니다. 아빠가 지은 이름이 없어요. 다 엄마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빠가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바로 베냐민입니다. 엄마가 베논이 지었는데 아빠가 아니다 하고 베냐민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류 역사상 보지 못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제너레이션, 세대,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세대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 그림으로 보자면은 베냐민 세대라고 믿거든요.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었습니다. 물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줄기들이 나중에는 교단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부흥들이 이런 교단을 만들고, 약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LA 아주사에서 있었던 그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교단이 오순절 교단 아닙니까? 또 Great Awakening, 미국과 영국에서 있었던 그 Great Awakening 때문에 생겨나게 된 교단이 감리교고 선결교고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하심들이 교회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단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런 모든 말하자면 자녀들, 그런 교단들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들과 무브먼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지었죠. 이런 무브먼트입니다. 이런 부흥입니다. 이런 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또한 그 부분에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소망은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비롯되는,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으시는,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를 규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세대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세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He gives us more gr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But he gives a greater grace.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A greater grace. 은혜도 참 감사하고 놀라운 단어인데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새로운 시즌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베냐민에게는요 다섯 배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숫자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5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성막 같은 것을 계측할 때 항상 5배수로 그렇게 계측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 모세오경, 그것도 다섯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처도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머리와 손과 발 다섯 군데입니다. 이 5라고 하는 숫자는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이 암호같이 사용했던 그 익투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들었던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예수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프리우스, 소테이르. 그러니까 이 앞자만 따가지고 하면은 물고기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표시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자기들이 믿는 자임을 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교롭게도 다섯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세대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더 주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축복 더 받아 누리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시면요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읽어보니까 예,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이끌어냈던 보니까 하나님의 지름길이 물 밑에 있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대적을 그 물 가운데 다 수장시켜버렸던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만큼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만큼 놀라운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후무하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신 때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 17절에서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그것이 알고 봤더니 가장 첩경이었고 지름길이었고 그리고 모든 그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렸던 그 일을 아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도 볼 수 있죠. 그 출애굽 사건, 너희들이 가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놀랍게 여기는 그 사건조차 기억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더 이상 바다를 가른다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물을 가른다는 말씀 안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장 최단거리, 첩경이 바로 광야길이고 사막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강을 내고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적일 놀라웠지. 하지만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도 마. 왜?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할 거야. 그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 시즌에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Business as usual. 그걸로는 이제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나의 삶의 모습들, 이제 그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이 때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한 가운데 내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기서 일하고 계신데 나는 여기서 그것도 모른 채 변두리에 있게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나 그거 욕심냅니다. 거기에서만큼은 내가 선두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최전방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난 그것이 이 인생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이라고,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요,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죠. 주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 가운데 더 헌신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요? 관계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귀가 뻥 뚫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갈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거기에 내가 동의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약속과 축복들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A new season has begun. 새로운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즌 가운데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The Foundry의 Contagious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영광,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에 감격하고 굴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전파하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power.